아, 우리가 지난해 주님의 교회 계획 시리즈를 이제 했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가, 목사는 무엇 하는 사람인가, 집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살펴봤고, 이러한 그 주님의 교회 계획 시리즈에 뒷부분으로 들어서면서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2시간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교회 계획 시리즈의 20번째 시간, 예배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예배와 교회, 그리고 예배 속에서 나타나시는 성령님의 역사, 이런 것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공적인 예배, 우리가 사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누는 그런 예배 말고, 공적으로 이렇게 모였을 때, 이런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또 예배가 무엇인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좀 추구해야 될게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그 교통이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데,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한 20년, 25년 이렇게 전에, 보통 이제 순복음교회 이런 문화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 이제 파급이 되면서, 기복신앙, 우리말로는 기복신앙이고, 미국식으로는 프로스페리티 가스플 이렇게 돼서,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 20, 30년 동안, 미국을 통해서 이제 파급이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교회 형태를 통해서 교회 안에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핵심은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번영해야 된다, 번성해야 된다, 이런 것들, 특별히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보통 로버트 슐러라고 얘기하죠.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수정교회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교회에서 왜 지긋지긋한 죄 얘기를 하느냐, 이런 거 말고 긍정적인 거, 이런 것들 좀 교회에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교회에 이제 화두가 되면서 교회에 이제 들어가면 항상 모든 게잘 되는 것만 이야기하는 이런 스타일의 그 예배와 예배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 공예배가 어느 면에서 좀 전락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파급이 되고 또 특별히 교회 안에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뭐 쉽게 얘기해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냥 뛰어노는 이런 그 락앤롤 이런 형태에 귀가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무언가 해서 음악으로 사람을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고꾸라트리는 듯한 뭐 이런 형태에 이게 이제 번영신학, 기복신앙 그다음에 이런 것들하고 이제 맞물리면서 교회에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그런 요소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교회는 복받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어떤 사교적인 그런 장소가 아니냐, 이런 식의 그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서 목사가 죄를 꾸짖는 그런 설교 하면서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 이걸 듣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게 되었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죄를 조장하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이제 많이 이제 생겨나게 됐죠. 뭐 아주 쉬운 거예요. 죄를 조장한다는 게뭐 다른 게 아니고요. 10만 원 내면 하나님이 100만 원 갚아준다. 뭐 이렇게 이게 죄를 조장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나쁜 얘기 아니지 않냐? 이게 심각하게 나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 5절 예를 들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다. 경건이 이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 다니면 뭐든지 일이 잘 되고, 질병에 걸리면 안 되고, 애들이 다잘 되고, 하여튼 사고가 안 나고, 뭐 이런 계통의 것, 이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목표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지난 한 20년, 30년 동안 한국에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짐승을 가져다가 피를 흘리고 죽여야 된다는 그런 규례를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유대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짐승을 가지고 와서 피를 흘리고 이게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이제 드리는 그런 일을 해야만 이스라엘이라는 신정 국가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 편에서 보면 다 짐승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짐승을 가져가서 희생을 그렇게 다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진짜 그 예물을 받아들이는 그 숫자는 별로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야 당시만 해도 북왕국 이스라엘에 모르겠어요. 뭐 200만, 300만 명 그런 사람들이 살고 다 갖다 희생 예물을 드리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내게 희생 예물을 바르게 드린 사람 7천 명뿐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로 모이고 주일이 되면 그러면 그냥 다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과연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인가 아닌가? 그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정확히 가지고 그래서 그죄 때문에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의 용서와 죄 용서받은 이후에도 죄 가운데 사는 내 모습, 이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것이 예배 속에 드러나야 그래야 그것이 참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라는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하려면은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할때 어떤 일이 생기냐 마음이 부드러워지거든요. 이렇게 부드러워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를 우리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아침에도 좀 말씀드렸듯이 믿는다고 하는데 삶과 그다음에 예배가 분리가 돼요. 예배가 분리된다는 얘기가 삶과 인격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곤란하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신경 뭐 이런 쇠약 뭐 이런 데 가서 보면 아 이런 그 신경 뇌신경 이런 것 중에 스키조프레니아라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스키조프레니아는 한 사람 안에 두 개의 인격체가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거. 아는 거 하고 실제로 이렇게 실행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생기면 예수님이 그걸 위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선자. 그러니까 예배 드린 사람이 두 개의 인격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인격체와 가정과 사회에서 인격이 똑같이 거룩하게 남에게 도움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데 밖에 나가면 믿는 사람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은 그럼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이게 여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교회가 죄를 회개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없도록 교회가 만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공예배를 꼭 드릴 때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는 심정으로 내가 나왔다는 그러한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 예배자들 나오고,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믿음과 인격이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그런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에 공예배로 모인다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매주 500명, 600명이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모입니다. 우리가 1시간 반 예배를 드린다 생각을 하면 500명이 예배를 드리면 500 곱하기 1.5면 750시간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도 여기 기도하는 사람도 성경 말씀 낭독하는 사람도 찬양하는 사람도 같이 예배 드린 사람도 그 750시간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이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교회, 특히 목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부요함을 여기 모인 성도들이 누리게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항상 저도 생각해야 되고, 제 옆에 있는 제 집사람도 그건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집사, 지역인도자, 또 자매님들, 교사들 다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교회의 예배는 한 교회 영적인 수준을 넘을 수 없다. 꽝꽝꽝꽝 대고 그냥 귀 찢어지는 그거 락음악 하는데 거기는 교회 수준이 그 정도인 거예요. 교회 수준이.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예. 회개와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성도들로 차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예배가 그 수준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특히 목사가 어떠한 이 신학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대하고 그다음에 이 교회를 인도할 것인가. 이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이 성도가 생기거나 넘어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식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감정을 이렇게 하는 그런 감정 예배 드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율법식 이런 예배, 이런 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의 핵심은 뭐냐? 교회가 개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개혁의 핵심은 뭐냐? 예배가 개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는 가운데 감격과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리면 교회 나머지는 다 풀립니다, 문제가. 인생의 나머지 문제가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 공예배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정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이 예배 드릴 때이 교회는 이 세상의 단체와는 다른 신적인 기관이 되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기관이 돼야지, 여기가 나이클럽하고 똑같고, 극장하고 똑같고, 그렇죠? 연극 공연하는 데하고 똑같고, 노래하는 데하고 똑같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기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교회 안에서는 세상 방식을 도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이끌고 나가는 가운데 정말 온 교인들이 우리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이게 서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에 그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때 일주일에 나머지 시간이 복된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어. 교회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기관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또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 우리만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이 교회가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명언이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의 깊이만큼 깊이 있는 활동을 할수 있다. 우리가 좀 영적으로 깊은 수준의 교회를 좀 운영하고 싶다. 예배를 잘 드리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아침에, 주일날 오후에 드리는 그런 예배의 깊이만큼 꽉찬 그런 활동, 영적인 활동을 그 깊이만큼 할수 있는 거예요. 그 깊이가 얇고 이렇게 되면 말씀 선포되는 그저 복이나 받으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 돼버리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깊은 영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예배, 성도들의 마음에 흡족함을 줄수 있는 그런 예배, 이런 걸 이제 하게 되면은 나머지 것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격이 변하는 그런 삶,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면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면 뭐 선교해라, 구제해라, 그렇죠? 뭐 애들 교육을 해라, 뭐라 하라 이런 거로 몰아세우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 일이 된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아는 지식이 깊어지면 선교해야 되겠다, 구제해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그렇죠? 바르게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자동으로 생긴다는 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을 쫓아가기에 바쁘잖아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문화가 다 세상을 쫓아가기에 바쁜 그러한 문화가 되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려 그건 뭐냐? 세속주의거든요. 교회가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배가 타락하기 때문에, 예배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락 음악 한다고 뒤집어지고, 이런 일들, 여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대부분이 다 프로그램을 돌리는 데 사용이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강해하는 데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목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 돌리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도 없는 그러한 교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단체냐, 아니면 어떤 기관이냐, 여기에 대한 그 정의가 정확하게 이제 내려져야 돼요. 교회는 사회사업하는 데가 아닙니다. 구제하는 데가 아니에요.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사회복음 전하는데 해방복음 전하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를 들을 수 있는데, 영적인 교통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 성령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있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영적인 교통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이렇게 되면서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신으로 살아야 될지, 이거를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신적인 기관이 교회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진리의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무지한 가운데 살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그 사람들 속에 이제 생기게 되고, 사랑이 없이 피폐하게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그것이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간증해 주신 우리 배영 자매님, 그 어려운 사정을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남한테 나가서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동감을 하면서 도와줘야 되겠구나, 같이 하나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가운데 남편을 잃고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 삶이 그런 자매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가 뭘 통해 그게 이루어지냐?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사랑의 본성은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통해서만 바뀔 수 있다. 이 예배는 꼭 공예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는 거, 그렇죠? 기도하는 거, 이거 모든 것다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거, 이건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린 이런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면, 그럼 헛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750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 750시간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영혼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목사도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 여기 형제 자매님들도 부단히 노력하면 최선을 다해서, 이 목사가 이 앞에 서서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거든요. 오늘도 어디 젊은 그 저기 처녀, 이 자매가 저 앞에서 뭐한 20살쯤 됐는데 찬송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 이름은 잘 모릅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게 될 때, 그게 우리 조그만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거 하게 될 때, 영혼의 변화가 생기는 일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기대를 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오셔야 돼요. 기대하고 오셔야 돼요. 내 혼에, 내가 정말 일주일 동안 어렵게 살았지만 오늘 아침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내 영과 혼의 변화가 돼서 일주일 동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은 목사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저와 여러분 같이 하셔야 돼요. 특별히 목사가 제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스펄전에,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스펄전에 성공의 원인이 뭐냐? 스펄전이 뭐라 그래요? 일주일 내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설교할 수 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이 성도들과 우리 목사와 이 집사님 모든 형제 자매들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주일에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죠. 주로 이제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그다음에 신약 시대에 처음 33년 반 이제 신약이 이제 열리기 전에 구약의 맨 마지막 33년 반이 부분에는 이 성자 하나님 육신을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할 때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위로자 성령님의 역사가 지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시대. 성령님의 시대예요, 지금. 구약 시대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고, 구약 시대 맨 끝에 이 성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시대가 있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강조가 되고, 성령 하나님이 직간접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삶에, 이 특별한 이런 강조점을 두면서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시간과 공간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간, 이게 바로 예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시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성령, 영어로 Holy Spirit이잖아요. Holy Ghost. Holy라고 하는 말이 뭐냐? 거룩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런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주의 만찬이 있고 한그 주는 그 전주에 이미 공지를 하죠. 몸과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옵시다. 사실은 그 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주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셔서 거룩함을 기뻐하시는 그 거룩함의 그 아름다움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사는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임재를 떠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성별된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상실한 가운데 이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 하나님의 그 속죄 행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와 같은 그 아드님의 속죄 행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까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 더럽혀진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시간과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다. 이게 예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서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죄 때문에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기쁨을 필요로 하면서도 죄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초청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반응하고 나가는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함, 이거를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누릴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거룩한 자가 되고, 내 안에 들어와서 시간과 공간을 다시 거룩하게 하고, 몸을 거룩하게 하고, 영과 혼을 거룩하게 하고, 세상에 나가서 싸워라. 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옳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내 피로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는, 이런 일이 매주 진행이 되는 그런 시간이, 오전 주일 앞에,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이다. 자, 이렇게 될때 예배 속에서 성령님이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증언하신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죄 문제가 생각이 나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됐다는 것이 생각이 나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석에 내가 서야 된다고 하는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야 될 그런 존재라는 이세 가지 사실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증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걸 통해서 증언하시게 될때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이제 생겨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그런 안식이 생각이 나고 정말 이런 죄인들 향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아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이런 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는 사명의식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십자가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오셨잖아요. 맞습니까?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전에 유대교의 그 전통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게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를 알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죄 없는 몸을 가지고 그리고 이 영원하신 그러한 단번 속죄 희생물이 되실 수 있다는 거, 이 놀라운 것이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지혜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될때 풀썩 주저앉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외에 하나님이 일시에 단한 번에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제거하시는 방법이 있냔 말이에요. 그게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예배를 통해서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깨닫게 되면서 내 자신의 이 과거의 이런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긍정적으로 앞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나가는 이런 시간이 예배 시간이 이제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죄악을 보게 되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고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게 될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이 돼야 된다. 또 동시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초대받아서 들어오기도 하고, 또 믿는다고 여기 와 있지만 아직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 이 죄에 대한 책망과 함께 회개해야 산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될 때, 바로 이렇게 될, 그 냉담했던 그런 사람의 마음에 불이 지펴지면서, 그러면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시간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우, 정말 오늘 예배를 너무 잘 드렸어. 너무 예배 시간이 은혜로워서. 우리가 1년 살면서 어떤 날 그런 날 느낀 때가 있을 거야. 지금까지 우리 뭐 서희자 사모님 뭐한 70년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를 얼마나 드렸겠어요? 얼마나 숫자로 따지면 수천 번 드렸을 텐데. 그런데도 어떤 날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가 나오고. 왜 그래? 그날 성령님이 임하시는 가운데 성령님과 교통하는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 빈도가 많아져야 좋은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 빈도가 많아지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좋아지고, 그렇죠? 이게 성령님이 교통을 하시면, 똑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이 지금까지 들었을 때는 늘 듣는 그런 얘기, 그냥 평범한 얘기로 들렸는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날에 그 말씀을 들으면, 그냥 사람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말씀, 이미 50년 전에 구원받았는데도, 오늘 또 마치 구원받은 것 같이, 이런 감격이 밀려오는, 이러한 예배가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뭐가 있어야 되냐?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배자의 마음에 감화를 주시면, 그 영혼이 변화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될때그 사람의 예배 드리는 태도가 바뀌게 되고 예배 드리는 방식이 바뀌게 되면서 결국은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들이 아유, 가끔씩 이제 제가 구원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 저거 뻔한 얘기인데 왜또 할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옛날에 목회를 하기 전에 이렇게 앉아서, 같이 여러분처럼 앉아서 설교를 듣던 사람이에요.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 옛날에 제가 구영교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85년인가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은 올 때마다 똑같은 설교를 해요. 똑같은 말씀, 천주교에 대해서. 아마 10번, 20번을 들었을 거예요. 10번, 20번을 들어도 맨날 좋아요. 그 말씀이. 똑같은 얘기인데도.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진실하고, 그 사람이 전달하는 그 메시지가 정말 좋은 메시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니까, 10번, 20번을 들어도 좋더라고요. 우리가 구원의 메시지? 내가 옛날에 20년, 30년 전에 들었어도, 목사가 정선된 그런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그것보다 좋은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알고 있던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날 그 진리가 스파크를 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면서 점점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그 아는 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성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면 알수록 인격이 변하고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God is good. 하나님은 good 하단 말이에요. good. good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많이 알면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불분명하게 알고 있던 그런 지식들, 이거를 믿게 되고, 그렇죠? 이런 믿는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드린 예배를 통해서 이제 가능해지게 되고, 이러면은 성도들이 그전에 알지 못하던 그런 지식을 알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이러면서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가장 큰 역사가 설교자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변하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변해야 돼요. 저를 두고 하는 겁니다. 예. 설교자가 변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이 하나님과 설교자와 회중, 그 다음에 회중이 예배 드릴 때 회중과 예배 순서 사이를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의 권능, 파워가 하나님과 설교자와 회중, 회중이 한시 반이고 예배 드릴 때그이 예배 드린 그 사이사이에 성령님의 파워가 우리 모두를 지배해야 된다. 이렇게 될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뭐냐? 설교자의 이 설교에 권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늘 좋아하는 그런 말,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지. 청중을, 저 목사 설교를 들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이렇게 될수 있도록. 그게 뭐, 제가 뭐 쇼를 하거나 코미디를 하거나 해서는 잘 못하거든요. 접시 돌리기 이런 거 해갖고, 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어떻게 제가 뭘 하겠어요? 제가 뭐 공과대학을 다니고 해서 말도 잘 못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거 못하거든요. 진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게 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게 될 때, 성령님의 파워가 나타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공유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설교자는 보통 그걸 뭐라 하기? 설교의 지평이 넓어진다. 설교의 지평이 넓어진다. 어떤 걸 설교를 해도 성령님의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설교를 해도 설교자의 이 파워가 나타나게 되면서, 제가 이렇게 뭘 준비해 갖고 와서 하잖아요. 준비해 갖고. 이것만 읽으면은 저도 재미가 없고 여러분도 재미가 없거든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설교자의 자유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원고는 준비해 갖고 왔지만 이거를 보면서 자유롭게 말이 생각이 나는 대로 이렇게 설교를 해야,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 거지. 있는 거 그대로 읽으면 내 설교잖아요. 그렇잖아요. 준비는 내가 해오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렇게 말씀을 전달할 때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게 그냥 머릿속에 생각이 되면서 막 나오는 저도 좀 그런 사람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좀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으네, 보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예, 그래서 기도를 좀 해주셔서 설교자가 정말 이 설교의 지평을 넓히고 자유함을 가지고 이거 설교하게 될때 저도 기쁘고 여러분도 기쁘고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배자가 감동하는 그런 일이 자연히 생긴다는 거예요. 그 예배자가 감동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배와 부흥의 필수적인 거다. 필수적인 거. 예배가 냉랭하고 하나 재미가 없는데 누굴 데려오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 오니까 나도 냉랭한데 누굴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설교자, 우리 예배자 가운데 생기고 이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하면, 아, 가서 예배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 나저 교회 정말 멤버가 돼서 주님을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 진리를 위한 일꾼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조작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해서 이걸 만들 수가 있겠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커뮤니케이션을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런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예배, 오후 예배 이제 드리는데 다른 날에 비해서 오늘 굉장히 사람이 많네요. 한번 보세요. 오늘 굉장히 많아요, 오후에. 예. 정말 감사한 그런 일이네요. 예,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배와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서. 정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affection이라는 거예요. affection. 정서하고 감정을 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정서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해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런 반드시 영어로 affection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affection. 저 affection은 뭐냐? 제가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affection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임재 앞에 이렇게 딱 쓴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막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탄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열정적으로 섬겨봐야 되는 생각이 생기고 하나님이 저렇게 두려운 분이었어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내 죄된 모습을 보면 그냥 근심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생각하니까 저렇게 저렇게 미스테리하게 저런 신비감이 생기게 되고 그렇죠? 경외감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이 저런 간증을 하게 될때 같이 동참하면서 아파해 주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렇죠? 예, 특별히 죄 가운데 사는 내 모습을 보게 될때 아주 그냥 실망이 돼갖고 저 밑으로 곤두박질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될때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고 그렇죠? 고난받는 가운데, 목마른 가운데 이런 가운데서 채워주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그냥 풍부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어펙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빵빵 떠고 이렇게 막 꽝꽝대는 거 그런 거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배자들에게 인위적으로 감정적인 자극을 주거나 충격을 주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꽝꽝대갖고 뭐래 해갖고 막 흥분시켜놓고 하는 거. 이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시게 될 때. 내 모습과 하나님과 천국과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교회 이렇게 느낄 때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게 북받쳐 오르는 어떤 그런 기쁨 이게 예배 드릴 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이거를 영어로 정서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affe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affection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주의를 가지면 안 돼요 뭐 꽝꽝꽝 해갖고 어떻게 하든 이 사람들 흥분의 도가니로 만든 다음에 탁 쓰러뜨려야 되겠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일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흠모하는 가운데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고 목사의 설교가 이렇게 흘러나오게 될때 느끼는 그 감화 감동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어펙션이에요. 예배에는 그 어펙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그게 부족하거든요. 아멘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들을 때 그렇죠. 맞습니다 하고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은 나오는 게 자연이 제가 하라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어펙션이에요. 이런 정서가 고양이 되는 그런 일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감화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될때 반드시 이런 어펙션의 요소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냉랭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 그런 예배에 들어가면 너무 추워요. 그냥 이렇게 축구에서 벌벌 떨다가 나오는 그런 경험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시체처럼 가만히 앉아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될때 거룩한 감화감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서에 이제 변화가 생기게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랑침례교 같은 독립교회, 근본주의 교회는 감정을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하지 않다 보니까 감정이나 정서 자체가 메마른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찬송을 들어도 열정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찬송을 하실 때도. 그렇죠? 여기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설교자도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설교하고, 여러분도 열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될 때, 정서의 고양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내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나 비극,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야,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어펙션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그런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영적인 은혜는 반드시 거룩한 정서를 동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정서 뒤로 넘어지는 건 그거는 지저분한 거고요.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 거룩한 정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너무 기쁨이 되는 거. 그게 예배드릴 때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사랑침례교회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애를 써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위적으로 음악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정서적인 자극을 주거나 충격을 주는 건 그건 위험한 일이에요. 많은 경우 마귀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다가 뭐 동영상을 틀어주고 설교할 때뭘 보라 그러고 이런.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OHP 뭐 이런 거 써보신 적 있어요? 우리 예수님? 사도 바울이, 야, 이거 이 말씀을 도저히 이거 보여주는 거 없이는 못 전하겠다 그러고 여기다 가져가서 레이저 포인트로 보여주.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는 거예요. 들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는 거거든요. 목사가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이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믿는 거 이거는 뭐예요? 들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보는 걸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잘 정선된 그런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성령님의 그 역사 안에 딱 같이 들어가게 될 때, 이 거룩한 정서가 이게 동반이 되는 가운데, 제가 아침에 읽어드렸던 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 것, 바로 이것을 보라.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우리 가운데 정서가 변화하기 시작. 아, 조심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해명한다는 얘기는 뭐야? 올바로 내가 모든 것을 남들에게 증명하게 해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악한 일을 보게 될때 참으로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징계하게 하였던가. 이런 정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서. 이런 정서가 일어나는 가운데 빌립보서 4장에 가서 보시면 어떠한 일이 또 생기느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거룩한 정서가 동반이 되니까 4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거룩한 정서가 동반이 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정말 제가 믿지 않는 우리 옆에 있는 교수님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형님, 예수님 믿으면, 진짜 그거대로 믿으면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사람이 못해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정말. 예. 이런 거룩한 정서가 동반이 되는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정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정서의 갱신이 예배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고 추구하면 안 돼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배드릴 때 손들고 이런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자연히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니까요. 인위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닌데 돼요. 그런 모습이. 그래서 예배 이런 효과는 예배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파워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 결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런 일을 기억을 하고 우리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과거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나를 알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10년 전보다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나도 더 많이 알아야 돼. 나도 더 많이 아셔야 돼요. 나도 더 많이 아셔야 된다. 10년 전보다는, 20년 전보다는 더더 많이. 그게 자꾸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새롭게 더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새롭게 더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은 점점점점 더 커지고, 나는 점점점점점 작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구나. 그렇죠?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6, 7개월 동안 참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지난 한달 동안에도 이런저런 일도 겪고, 지난주엔 또 경찰서도 다녀오고, 또 다녀왔습니다. 또 이제 1월 달 이제 됐으니까 또 법정에도 가야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하면, 야, 이거 도대체 내가 이게 뭘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도 제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뿌려놓은 씨앗이니 당신이 잘 거둬야 되지 않겠냐. 그, 다 들어보니까 다 맞는 얘기야. 제가 다 뿌려놓은 거를 제가 이제 뭐 거둬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혼자 뿌렸으니까 혼자 거둬야지 뭐 어떡하겠냐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긴 맞는데 참 혼자 거두는 게 쉽질 않네. 그런 가운데,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이제 일도 하고 이러면서 이런 핍박이 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달되는 또 그런 계기도 마련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사도행전에 이 사도들이 뭐 성령님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그냥 해서 꽁꽁 여기 예루살렘만 있으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건데 여기가 좋사오냐 지금 예루살렘만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스데반 핍박 사건이 생기니까 예루살렘에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 어디 저기 안디옥까지 넘어가면서 드디어 안디옥에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이 선교 기지가 이제 마련이 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뭐안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여기가 좆사원이 그리고 지금 사랑 침례기 이거 한번 미디어 선교한다 그러고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이 방식으로는 한계에 다다랐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미디어 선교도 하고 알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핍박을 안 받으면 안 되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또 이게. 여러분. 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성경 여기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찬송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예배당 올해 지을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신약교회를 할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이 일을 위해서 핍박이 있다고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부끄러움 당하는 일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일이라면 가서 서야지 내가 어떡하겠냐. 맞습니까, 여러분? 예. 아,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가서 그냥 증언하는 수밖에 없지. 어떡하겠어요, 제가. 피할 수가 없는 걸 제가 다 뿌려놓은 걸. 그래서 그냥 담담하게 그냥 주시는 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이렇게 비우니까 마음이 좀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또 이런 가운데 교회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우리 교회 이게 단단하게 어떤 분이 얘기했나 비온 다음에 땅이 굳어진다고 우리 교회가 다 이렇게 딱 굳어지는 이런 일이 또 생기면서 함께 하겠던 사람이 또 늘어나네요 또 이게 그러면서 이게 뭐 교회가 알차게 이렇게 돼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또 오늘 오후에는 그런 또 가서 보니까 여기 뭐라고 이제 돼 있냐 아유 아주 융합 카이스트 융합 교육센터 센터장님이에요. 이게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런 분이 오셔갖고 이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창의적 공학 설계니 뭐 이런 거 하는 거 해서 아이들 이 영재 교육을 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이제 1, 2년 있으면 은퇴를 하는데 은퇴한 이후에 나머지 삶을 이런 데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아, 이거 얼마나 멋있는 그런 일이 또 생겨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런 거 생각을 하면서. 이 목사가 좀 낙심이 되고 이렇게 좀할때 여러분이 제가 좀 심약한 사람이에요 제가 심약해서 폭 떨어질 때 우리 집사람이 저를 건져주니까 여태까지 살았는데 여러분도 좀 저를 좀 건져주시고 이렇게 이제 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요 성경대로 믿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우리? 맞죠? 바이블 빌리빙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대로 이 일을 올해 2017년에는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아주 단단하게 결합이 되면서 그 일을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될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천주교회 아니면 또뭐 이렇게 지방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를 가면은 반드시 만찬 예배만 드려야 된다 그래요. 천주교회 그건 미사는 만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주의 죽으심과 이것만 기억을 해야 되는 거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사건 기념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이상이 전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나를 더 많이 알면서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런 것이 이것이 점점 늘면 자라나야 그게 예배가 되는 거지 매일 똑같이 빵만 띄고 포도주만 마시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예배의 정의만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시다 예배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응답이며 거룩하신 분의 나타나심에 대한 반응이다. 예배 가운데서 경외와 두려움과 기이함을 체험하는 것이 정상적이긴 하지만 요점은 우리가 무엇을 느끼느냐가 아니다. 이런 거 느끼는 거, 이런 거 정서가 동반되는 거 있어야 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창조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연관을 지으면서 죄를 고백하고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가운데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거룩하신 분, 위대하시고 어미로우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권세와 선하심에 대하여 내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반응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 예배의 핵심을 지키면 그러면 정서의 반응이 나타나게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경배하고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라고 에이리 레더라고 하는 그런 분이 이제 이렇게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2017년도에는 더 힘을 합쳐서 정말 정서를 동반하는 그런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고향이 되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자신이 변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기쁨을 줄수 있는 그런 좋은 성도가 되길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